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튀르키예에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스웨덴 북부 연안 도시 룰레오에서 연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직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지 않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가능한 빨리 비준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튀르키예가 자국의 일부 안보 우려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이에 대해 괄목할 만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의 가입을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는 지난해 6월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시리아 연계세력 등 반튀르키예 단체들에 대한 단속과 관련 범죄인 송환 절차 이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7월 중순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스웨덴의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 문제와 튀르키예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가 연계될 가능성을 내비쳤던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두 사안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며 핀란드는 지난달 4일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 저장고 등을 겨냥한 공격과 중화기 보관 및 병력 배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비상시 외부 전력 공급을 위한 외부 전력망 유지와 공격 및 파괴 공작으로부터 발전소 운영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와 체계 등을 보호하고 이상의 원칙들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장의 IAEA 전문가들이 이 같은 원칙 준수에 대해 자신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위반 시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같은 원칙 준수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년 넘게 점령한 발전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면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의 제안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온 조치와 일치한다며 원칙 준수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 원칙들은 완전한 비무장화와 발전소 내 철수 요구로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미 대사는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IAEA의 원칙을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한 모든 안보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미국 정부가 최근 제안했던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탄케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의 관련 질의에 원칙과 최저선 없이는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미국 군 간의 교류가 난관에 빠진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또 미국 측은 양측 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필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정성을 보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다만 중국은 중미 군사관계 발전과 모든 수준의 소통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사실상 양국군 간의 접촉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9일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중국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린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애덤 호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해당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31일에 정찰위성 발사가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5년 만에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열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기구가 중국의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늘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 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면서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함을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쏜 것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 위성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일부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낙하 지점에서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했습니다. 인양한 부유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인 것으로 군은 추정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연결단 표면에 점검문 13 기구 조립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또 낙하 시 또는 비행 중 충격에 파손된 듯 연결단 하단이 찌그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군은 나머지 잔해물에 대해서도 수색과 인양 작업을 벌인 뒤 수거물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가 발사 초기 추락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 보도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1단은 정상 분리도 했지만 2단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신형 엔진 체계의 불안정성과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화성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백두 엔진을 토대로 한 신형 엔진을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 1단과는 달리 진공 상태인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고공 엔진인 2단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상에서의 2단 엔진 시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공 중을 비행하는 고공 엔진은 지상에서 모사하기가 어려워요. 연속 특성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소 시험 장비 밑에다가 그 진공 챔버를 달아가지고 진공을 뽑으면서 연소 시험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도 그런 첨단 설비가 있죠. 북한에 그게 없어요.
한국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국정원이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과 천막 등 관람시설이 식별됐다며 국정원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첫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다음 달 11일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기에 앞서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고공 엔진용 지상 연소 첨단 시험 장비가 없는 북한으로선 원인을 진단하고 오류를 시정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우주발사체 엔진이 그동안 여러 차례 위성 발사체와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기술 수준을 높여온 액체연료 기반 엔진이라는 점에서 2차 발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동안 북한이 쭉 액체 기반의 위성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이제 극복해가지고 위성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 구상을 밝힌 이래 그동안 공을 들여온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스스로 기술적 결함을 시인했지만 이는 기술적 준비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너무 서둘렀음을 뜻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 정주년을 맞는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상반기 안에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북한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핵 공조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 SLBM이 이 한반도 지역에서 상시가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북한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주장했던 그런 무기체계들 개발을 또 완성시켜야 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즉각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실패 원인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바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위권을 앞세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딴 현지 지도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입장 발표 등으로 수차례 위성 발사를 대내외에 예고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도 추가 발사를 통해서 반드시 위성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경제 실패나 이런 부분도 그동안 공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성 발사 실패가 북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요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게 7월 27일 전승 캠페인을 하면서 지금 발사한 거라 분명히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선전수요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한 건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조기에 이제 성공을 못한 경우는 막대한 이제 재원을 날리고 또 올 보릿고개 상황에서 이제 식량난이 좀 심화되거나 이런 부분이시면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북한은 그동안 6차례 위성 발사 가운데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가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정상 작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하루 전인 30일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동맹과 함께 상황을 평가 중이라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그 같은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30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권열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호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즉각 실패를 인정하고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공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스테픈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계획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앞서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 결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로켓 추진체 낙하 지점 등을 표시한 12개의 좌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 NWS에 이미 전파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행 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북한의 이번 통보가 반드시 이행됐어야 할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행경보는 IMO를 통하지 않고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을 통해 선박에 직접 전파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체계로 선박들에 대한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 3개시 UTC를 기준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의 낙하물을 A와 B, C 지점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좌표 4개씩을 명시했습니다. VOA가 각 좌표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로켓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A 지점은 한국 충남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B 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서쪽으로 284km, C지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820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제공된 항행경보사항을 토대로 A지점을 북한의 1단계 로켓 낙하지점으로, B지점과 C지점을 위성 덮개인 페어링과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민간항공청은 29일 발표한 항공고시보를 통해 자국 인근 항로를 지나는 항공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리핀이 주의를 당부한 곳은 C지점, 즉 마닐라 동쪽 약 700에서 800km 지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위성을 발사할 당시 발사를 5일여 앞둔 2월 2일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확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5년 만에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지난 29일 제16차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와 아태 순환 훈련이 진행되는 한국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 양측은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군축 비확산, 수출 통제 등에 있어 양자 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비확산 조약 NPT, 유엔 총회 1위원회, 확산 방지 구상 PSI 등 양자 다자 차원의 비확산,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후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와 관련해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 비확산 분야 한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측에선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이, 일본에선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3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당국이 5년 만에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양측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주요 7개국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군비 통제와 군축, 비확산 분야의 최근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축 비확산 협의회는 핵 군축, 비확산, 군비 통제 문제와 당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호주, 독일 등과도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며 이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 just say is don't question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It's ironclad.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날 한국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을 포기할 것인가와 같은 논쟁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곳에 사는 미국인의 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수, 이 땅에서 근무한 군인의 수,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이곳에 온 사람의 수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영내 동맹, 파트너, 미국,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develop capabilities that threaten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특히 북한이 지난 5개월 동안 20회 미사일을 발사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도전했으며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해 핵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항구적이며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ongoing threat,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enduring and it's ironclad.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범주에 미국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칭기 즉하는 화살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발의 화살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며 하나의 깃발 아래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김 위원장의 체중이 140kg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기현 국가정보원장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들어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말보로와 더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 들여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의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때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즉 인공지능 분석 결과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의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됐다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이 비화하고 있다며 강력 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선 북한이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했고 단둥과 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5월 들어 평양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평양시 일부를 준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점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내외 특이 동향에 대해선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이면엔 실무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 당국은 북한인들의 밀수, 밀 입국 등 위법 활동을 처벌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자들의 귀국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선 북한의 제재 위반 소지 품목 수출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기구가 중국에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30일 중국 여성인권에 대한 정리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북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 국가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되고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 국적, 교육,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탈북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주거와 의료, 사회심리상담, 교육, 대체소득 창출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와 관련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탈북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하거나 강제 결혼 또는 미등록 결혼으로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을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차별 없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들 자녀가 북한 출신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은 1980년, 북한은 2001년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앞서 위원회 측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내 여성 인권 현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당시 탈북 여성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들이 이번 심사 보고서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달 심의에서 중국 측은 탈북 여성들이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사람들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전몰 장병의 넋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8세 젊은 나이로 참전했던 병사는 73년 만에 고향에 묻혔고 죽는 날까지 동료들을 돌보다 전사한 군종사제에게는 그의 이름을 딴 우체국이 헌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29일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앤더슨빌 국립묘지에서는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의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인근 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중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작전을 업무하다 장렬히 전사한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은 이날 73년 만에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지아 와그너 앤더슨빌 국립공원 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기념식에서 스토리 상병은 한국전에 참전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중 다른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Memorial Day is especially poignant this year after 73 years of being lost.
또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스토리 상병이 고향 땅에 묻힌 것은 미국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50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육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토리 상병은 당시 부산 교두보 전투에서 실종됐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국방부사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지난 2018년 하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한국전 참전용사의 신원 미확인 유해 652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마침내 지난달 6일 전사한 지 73년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통해 스토리 상병의 신원 확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스토리 상병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 행동은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안보, 번영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 장병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및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가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중부 캔자스주에서는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미 군종신부 출신인 고 에밀 카폰 대위를 추모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주 해링턴시의 성유한 천주교 성당 측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폰 신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기존 해링턴 우체국 건물의 이름이 에밀 카폰 대위 우체국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를 기념하는 영명식을 열고 카폰 신부를 기리는 추모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3월 캔자스주의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과 트레이시만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카폰 신부를 기리는 공동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국가에 대한 카폰 신부의 영웅적 봉사와 애국심, 동료 병사들에 대한 남다른 용기와 신념, 신앙심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폰 신부는 지난 1950년 7월 미 육군의 군종사제로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했지만 그해 11월 중공군에 의해 포위됐습니다. 당시 카폰 신부는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을 돌보다가 포로로 붙잡혀 압록강 남단에 있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부상자를 돌보고 동료 포로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며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5월 23일 장기간 영양실조로 인해 35세의 나이로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난 1993년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수여했고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게 최고의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지난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지만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2021년 5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추가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에만 10척의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깃발을 바꿔 달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란봉 7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화샹 669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5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모란봉 7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 톤수 2,988톤의 중소형 화물선인 모란봉 7호는 2008년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화샹 669호로 운항돼 왔지만 이달 돌연 북한 선적의 모란봉 7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란봉 7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모란봉 구역 소재 모란봉 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모란봉 7호를 소유한 시점을 5월 15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선박이 지난달부터 북한 깃발을 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GISIS 자료에는 중국 선적의 서우샹 8호가 2023년 4월 11일 기해 북한 선적의 대동문 1호로 등록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5,696톤급으로 2008년 건조된 중형 선박 대동문 1호의 등록 주체는 평양 소재 대송산 쉬핑입니다. 2008년 건조 시점부터 15년 가까이 중국 선적이던 이 선박이 지난달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BOA는 GISIS를 조회해 중국 선박 8척이 올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적의 왕하오 1호는 이달 북한 선적의 송림 5호로 등록됐으며 지난달에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등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엔 형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3월엔 송림 9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척이 추가되면서 북한이 올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중국 중고 선박은 모두 10척으로 늘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보다 4척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번 이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15일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앞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 취득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이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모든 유엔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과거 많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고 외국 중앙은행까지 털었다며 지금도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작년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계속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는 북한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거듭하는 악명 높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그러면서 이런 자금들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가 공동 후원국으로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체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열립니다. 한 개 이사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유엔 TV를 통해 공식 중계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식 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를 중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와 러시아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사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동맹들과 협력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 조치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에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의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광범위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시행된 이후 줄곧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제재 발표 직후 21일 중국 당국의 지적이 사실 무근이라며 마이크론사에 대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UN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회의 새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3년 동안 WHO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건데요.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불법 무기 개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가 26일 북한이 포함된 10개국을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 엿새째인 이날 총회위원회가 지역을 안배해 추천한 북한 등 10개국 후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표결 결과 177개 회원국 중 123개국이 찬성해 10개국 모두 새 집행이사국으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10개 국가가 임기가 만료돼 이날 후임 국가를 선출한 것입니다. 새 집행이사국에는 북한 외에 호주와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민주공화국,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WHO의 집행이사국은 아프리카 지역 7개국, 미주 지역 6개국, 동남아시아 지역 3개국, 서태평양 지역 5개국, 동지중해 지역 5개국, 유럽 지역 8개국입니다. 북한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의 현 집행이사국은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5개국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임기가 올해 끝나며 북한이 뒤를 잇게 되는 셈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아메리카 지역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1989년과 2000년, 2013년에도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날 표결 이후 미국 대표는 발언권을 신청해 북한이 집행이사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appalling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대표는 북한은 UN기구가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비판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침해와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이사국 이사회들의 기대를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 측도 발언권을 얻어 미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한 국가가 이번 회의 안건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의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포럼을 악용하고 대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6도입니다. 남포도 오전에 흐리고 구름 오후에는 구름 많고 최저 17도, 최고는 26도. 신의주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1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저 16도, 최고 24도.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3도입니다. 개성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7도.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5도, 최고 28도. 신포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5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20도. 해산 오전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 28도. 청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앞바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 동해 먼 바다는 1 내지 2m,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에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이후에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30일 자국 주재 핀란드 대사를 조치해 러시아 내 핀란드 영사관 감축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5월 30일 안티 헬란텔의 모스크바 주재 핀란드 대사를 조치해 나페란타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사무소, 즉 영사관을 7월 1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1990년대 초 개설되어온 페트로자보츠크와 무르만스크 소재 핀란드 총영사관 사무소 운영 승인도 같은 날짜로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현재의 러시아 핀란드 관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핀란드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최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핀란드가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전통적 정책을 버리고 반러시아 성향을 숨기지 않는 나토에 가입했다며 이런 상황이 핀란드 주재 러시아 제외 공간과 기업들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4일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튀르키예에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스웨덴 북부 연안도시 룰레오에서 연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직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지 않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가능한 한 빨리 비준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튀르키예가 자국의 일부 안보 우려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이에 대해 괄목할 만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의 가입을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는 지난해 6월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시리아 연계 세력 등 반튀르키예 단체들에 대한 단속과 관련 범죄인 송환 절차 이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7월 중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스웨덴의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 문제와 튀르키예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가 연계될 가능성을 내비쳤던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두 사안의 연관을 부인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며 핀란드는 지난달 4일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31일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린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애덤 후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해당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지 대변인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인도태평양 국가 순방의 첫 방문국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미일 동맹 강화의 역사적 진전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과를 내는 중이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하고 주일미군을 이어 격려할 예정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며 싱가포르에서는 2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